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이 진심으로 바라보고 또 붙들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들이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일명 그 변화산 사건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제 변화산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 이름이 실제로 변화산인 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간 산은 그 다볼산이라 이렇게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만 그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어떤 그것보다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더라 이게 이제 놀라운 사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다시피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의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세는 1200년 전에 이제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이제 800년 전에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오래전 과거의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그 얘기는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의 사건과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 성지 순례라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변화산에 꼭 그 등정을 그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지금 이스라엘 가가지고 변화산에 100번, 1000번 올라간다고 해서 이 본문과 같은 그런 광경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광경은 또다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 변화산이라는 그런 곳에 가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장면을 이제 직접 목격을 하고 또 체험을 할 수가 있다면 누군들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마 빚을 내서라도 그 한번 갔다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뭐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 지구 끝이라고 해도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그 장면은 다시금 또 재현되지를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또다시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미 세상에서 이 사라진 지 오래전의 사람인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나타나서 영모가 변화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그게 이제 사실이지만, 신기하면 사실이지만, 그런 일을 내가 목격했다, 또 체험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기준이 여러분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는 기적,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하지만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고 목격을 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그 생명의 문제, 신앙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같은 장면을 목격을 하고 직접 체험을 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 신비한 일들은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봐야 돼요. 물론 그 기적들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이지 기적 자체가 어떤 능력에 대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가고 또 예수를 믿는 일에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가끔씩이라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은 기적 자체가 구원에 있어서나 어떤 생명의 문제에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 신앙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관심을 그 성경 중심에 벗어나가지고 자꾸 다른 쪽으로 향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제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모가 변화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런 말을 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은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장면이 이제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 놀라운 신기한 광경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놀라운 신기한 그 체험을 계속 자기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게 초막 셋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께 드리겠고 하나는 모세에게 드리겠고 하나는 엘리야에 드릴 테니까 계속 여기 있읍시다 그거예요. 예, 그렇게만 하면은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 이 세 사람을 계속 자기 곁에 붙들어 놓을 수가 있고 자기는 계속 그런 신기한 그런 체험을 하고 살 수가 있을 거다는 그런 하나의 그 장대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을 이제 이 모세가 이 베드로가 만들어낸 것이죠. 아마 그런 말할 때 베드로는 이제 산에서 내려갈 생각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너무 그 장면에 취해가지고. 그만큼 그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산 일이 베드로 마음이나 한마디로 엄청난 감동으로 그렇게 이제 다가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놀라운 신기한 장면 봤으면은 그 엄청난 감동으로 그렇게 막 몰려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천국을 경험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게 천국이구나. 우리가 그 경험하고 싶은 천국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누구도 그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천국이라고 여기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환경이 천국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 이 조건들을 보면은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느낌이 도무지 다가올 생각 다가올 수가 없어요. 사상 사방 곳곳에서 막 때리고 속이고 죽이고 죽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말입니다. 또 내가 실제 살아가면서 겪는 게 인생이 짐이고 고달프고 힘들고 항상 그런 게 부딪히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환경을 살아가면서 야 이게 천국이다 이런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런 생각도 들지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뭐 은속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과 서로 막 나누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또 달려가 서로 돕고 미워하는 것도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모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 은속교회가 천국이구나. 이런 느낌이 다가올 거예요. 또 아니면은 우리 관광을 관광 갔다가 뭔가 황홀하게 한 경치를 봤을 때 야 이게 천국이다 뭐 그렇게 또 느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 살고 싶다 관광 다니면 여러분 그런 그 느낌을 많이 가져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한구석에 항상 그런 의미로 자꾸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야 또 우리의 그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나만의 내가 원하는 천국을 내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환경 또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도무지 천국으로 다가와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천국이야. 항상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아무리 야 이게 천국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황홀감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 그런 환경들 그런 걸 여러분이 보고 또 그걸 실제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할지라도 온갖 문화와 문명의 조건을 다 겸비한 최선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천국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35절에 보면은요 구름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소리가 나고 소리가 그치자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있어요. 그 예수님도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강체가 났던 그런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실 때에 그 모습으로 되돌아갔을 겁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데 변화산 사건은요 바로 그게 천국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격한 모세, 엘리야, 예수님에서 대화하는 신기한 그 장면 그게 천국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는 것 다 사라져버리고 초라한 그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것을 가리켜 천국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27절에 보면은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 그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어떻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유대인이 기다린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해방시킬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계속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영웅이죠. 정치적 해방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바람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애굽이란 강대국을 완전히 누르고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당하게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 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후에 모세 해방자죠. 영웅이었죠. 그런 모세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야 능력의 대표자라 이렇게 일컬음받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수레가 불말이 끄는 불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런 식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처럼 모세 또 그런 엘리야가 나타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능력의 영웅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그것은 영웅적인 능력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의 해방을 남겨주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때가 왔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장면을 보면서 아주 영웅적인 저 두 분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우리가 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세상의 중심이 있게 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확고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나지 않고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의도라는 건 초막 셋을 통해서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게 어쩌면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위한 초막 하나, 모세를 위한 초막 하나, 엘리야를 위한 초막 하나, 이 얘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똑같은 동일한 선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놓고 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집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영웅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영웅의 한 분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다 영웅으로 여길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려 잘 아실 겁니다. 얘기하는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서 본다면은 그리스도는 그냥 영혼이죠. 베드로에게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았고 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어떤 이런 시각으로 제대로 바라보고 또 알았다면은 초막 셋을 짓겠다 이렇게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 모세 엘리야 없어도 되니까. 생명의 문제에서는. 그래 둘을 떠나가도 떠나가세요. 그랬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영웅이고 위인된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건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았다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지 않고 자기들과 계속 같이 한다고 해도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은 아니란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함께하고 엘리야가 함께해도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또 환경과 어떤 형태의 조건 이걸 가지고 야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한 그것, 주님이 함께 하신 것, 그 자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감동한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아요. 예수만 보이더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하신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이 예수님이 장차 제자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자들 기대와는 전혀 어긋난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힘없는 그런 예수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한 거예요. 거기 22절에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길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믿음의 길은요 한마디로 말해 자기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병도 낫고 넘어지려는 사업도 다시금 일어서고 어떤 그런 그 믿음의 길을 다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 함께하는 것 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이렇게들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이 동행하니까 안 될 일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원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동행해서 그걸 자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고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나의 길에다가 관심을 두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는 마음의 두기를 싫어하고 또한 귀에 들어오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31절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 내용을 두고 지금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앙의 실천 문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또 구약의 선자가 외쳤던 메시아는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는 길로 가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을 제게서 구원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들어간 메시아상도 이미 이 땅에 와서 죽는 길로 가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도 그런 예수를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로. 그게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보면서도 죽으시는 길로 가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런 메시아 전혀 알지를 못한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이건 듣지를 못하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버렸고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 보면서 말씀을 대해왔던 거죠. 그게 구약의 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이제 교회의 현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걸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다고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쪽으로 자꾸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믿음의 길을 간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지금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베드로 그걸 듣고 그 관심도 예수님 별세에 대해서 이미 그 사실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죽으심에 대해 그 별세에 관심이 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비록 그동안에는 자기식으로 메시아를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를 두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 예수님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 여전히 생각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붙들고 싶은 거라고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역시 관심과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내 자신에게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 항상 늘 그걸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있다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남아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는 베드로가 원한 것 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고 붙잡고 싶어했던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리고 달랑 초라한 예수의 모습, 그 초라한 모습이 예수님 그 한 분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한 천국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누리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환경이 잘 갖추어져가지고 주어지는 거, 그런 원하는 뭔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얘기한 대로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다 꺼내놓고 보세요. 이게 영원히 남는 게 있는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라지는 것들로 갖추어진 그것이 지금 당장 눈이 좋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오셔서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고 지금 내가 정말 가치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과 계속해서 동행할 것이 뭐가 있는가 다 꺼내놓고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돈도 자식도 생광,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함께하고 있겠죠. 지금은 내게 뭔가 힘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겠죠. 지금은 나의 어떤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겠죠. 근데 내게 남는 건 아닙니다. 남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끝까지 끌어가는 그런 능력, 힘이 되는 것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최고의 환경에 머물러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걸 천국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하고 베드로에게 함께 동행하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모르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에 가시는 그 의식,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간 어떤 그 형편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심중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동행하시는 것, 그게 진짜 현실이니까 그걸 두고 우리는 천국이라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게 천국인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야 천국이다.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얘기 안 들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내가 편안해야지 그래야 천국이지.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근심이 있고 괴로운데 무슨 천국인가. 그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내 중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막 소리치고 자식 때문에 속 터지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기분은 엉망인데 사실 그런 상태에서 그걸 천국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하지만 천국을 그처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 평생 가도 분명히 말하면 천국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이끌림에 가는 길은 내 목숨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나니 내 목숨도 주님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내 목숨을 자꾸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에 감지하며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또 제자로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한 그런 날을 보면 고민하고 갈등이잖아요. 신자로서 그런 갈등과 고민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막 평안이 오는 그건 아니에요.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자 하는 것들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영원히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생명이라 이걸 알 때에 비로소 내가 붙들리는 것들을 내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평강인 거예요. 근데 그 평강도 이제 잠시 또 알다가 놓쳐버리는 거죠. 항상 욕망이 작동을 하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옛날 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참 그 재미있게 또 그 당시 아마 감동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 영화를 그 보면은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소리 그거 배워봐야 배만 고픈데 뭐하러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소리가 곧 밥이여 이렇게 말해요. 소리가 곧 밥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는 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생의 전부로 정말 내 인생의 그 존귀한 그 분으로 여긴다면은 우리 인생에서는요 예수는 밥보다 좋은 거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는 밥보다 좋은 거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배부름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밥으로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는 밥보다 좋은 거예요. 어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게 내 마음이 편하고 편하지 않고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만 분명히 내가 알기로 내 속에 어떤 심정은 분명히 마음은 예수는 분명히 밥보다 좋은 건데 여전히 내 배부름만을 향한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나를 보면서 나의 뿌리 깊은 죄성을 깊이 자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심히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는 밥보다 좋은 거다는 거. 항상 그런 믿음이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려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좀 우리에게 심령 굳게 좀 새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감동이었던 그 모든 장면이 다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게 되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믿음 안에 있던 신자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제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는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어떤 그 인생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형편을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이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보다 돈이 더 좋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다가오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신자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 전부를 항상 그런 감사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그 속에는 여전히 욕망이 있고 자꾸 그 욕망의 눈으로 변변치만 지금 내 환경과 또 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실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에서는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실패자죠.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동행하시는 그 동행자 없이는 갈 수 없는 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실패자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죽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이 현실을 보면서 아, 예수님 내게 함께하고 내게 동행하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왔지구나. 이걸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 때에 아,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붙들 끌고 오셨구나. 이 생각과 함께 내 의도, 내 행함도 돈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예수만 남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 심중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보이는 이 천국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붙들려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내 영광의 주체자, 내 생명의 주체자, 그 분으로 남는 그걸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가 전부라는 이 내용으로 조금씩 채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믿음의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주님 이끄심의 덕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가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건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게 되어서 예수가 전부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